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앗소르를 낳고 앗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은 그 역사 가운데 어디쯤 놓여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족보로 시작합니다. 족보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족보책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아마도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 시조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오늘 본문의 계보로는 아브라함 중요한 이름이겠지요. 저는 전주이시 광평대군 19대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있는데 그 족보 첫 페이지를 펴면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 광평대군의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또 족보책에 어떤 이름이 중요하죠? 중간중간에 위인들의 이름이 중요하겠지요. 중요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오늘 본문으로 치면 다윗 왕이나 혹은 뭐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족보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족보책에 있으면 갑자기 그 족보책이 귀중해지고 소중해지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남의 족보책 아무리 위인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도 내 이름이 적힌 우리 집안의 족보책과는 그 의미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가 족보책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서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애가 족보책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광평대군이 누군지 세종대왕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족보책이 재밌어 보이고 뭔가 알고 싶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의 이름은 이 계보에 속해 있는지 어디쯤 어떻게 속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 가운데 우리 이름이 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보란 말은 영어로 지니알러지 이렇게 합니다. 지니알러지, 족보란 말이지요. 계보란 말입니다. 지니알러지라는 영어 단어의 어근이 되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게네세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게네세오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헬라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게네세오, 지니알러지, 비슷하지요? 예, 낳았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았다는 말인데 낳았다는 그 동사의 원형은 게나오라는 동사입니다. 게나오, 제네시스, 지니알러지 비슷하죠? 게네세오. 예, 낳았다라는 과거형은 에게네센 그럽니다. 에게네센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서른 몇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14대로다 할 때 14세대다 하는 세대라는 말도 게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근이 되는 말이 게나이, 게네세오 하는 그 시작, 탄생, 창조, 근원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창세기의 영어 이름, 헬라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네시스라는 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그 창세기라는 성경책의 이름, 그건 헬라어의 근원, 창조, 시작, 출발 이 단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제네시스로 시작하고 신약 성경도 게네세오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을 한번 크게 먹고 신약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이 계속되니까 처음에 지겹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 계보를 기록한 마태로서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계보를 적은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제네시스로 창조로 시작하고 시작 근원 태초로 시작하고 신약 성경도 그 창조 시작 근본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1장 1절에는 시작 창조 처음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태초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제네시스 창세기와 같은 단어 계보라는 말로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태초에 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누가는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하지만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살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의 생애를 잘 살펴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다고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구약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것 중에 말씀을 통하여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찬란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신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모두 다, 네 명 다 모두 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새롭고 놀랍고 능력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 약함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것과 동일한 레벨의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계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refore, whoever is in Christ is a new creation. 새 창조의 그 은혜를, 능력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 믿은 것을 겨우 벌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 되었다고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창조자, 주권자,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계보는 사람이 낳았다고 이렇게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 가운데 이루어내신 그 기록인 것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족보의 처음 이름이고 족보 가운데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가장 위인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새 백성으로 새 피조물로 만들겠다. 새 하늘 새 땅을 이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창대한 이름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완성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그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리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뜻을 다 이룰 진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했어요. 다윗도 사람이라서 과업을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계보이고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뜻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원래 창조 때 창조의 능력과 지혜가 되셨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 창조와 약속을 이루시는 그 족보가 오늘의 족보라면 이 족보 어딘가에 나의 이름이 속한다면 이 족보가 나에게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육신으로 태어나 아버지의 호적에 드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호적에 든 족보 가운데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라면 이 족보는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와 상관없는 족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창조하시고 여전히 회복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선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새하늘 새 땅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름들을 잘 살펴보면 이 계보를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족보를 이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 악한 것을 오히려 선한 일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을 면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목동이었던 다윗,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자기의 종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마침내 예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족보가 끊어질 위기가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만약에 바로왕의 첩이 되었더라면 이삭은 어디에서 나고 족보는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산파들이 그 명령을 지켜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큰 민족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죽이지 않아도 산파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흉년 가운데서도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안 갔더라면 이 족보는 이어졌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침 추수철이 아니었더라면 보아스와 결혼했겠습니까?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죽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는 지금처럼 이어졌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이렇게 이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반드시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요. 이 족보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라합과 룻,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고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라는 다윗의 부하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강제로 뺏은 여자고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고 룻은 모압의 이방 여자 더구나 과부였고 마리아는 혼전에 임신한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 가장 문제가 있는 여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옵니다. 가장 문제 있는 자들도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 창조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족보에 얼마든지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족보에는 2절과 12절에 그 대표되는 이름뿐만 아니라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2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11절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고, 족보가 확장되는 거죠.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라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의 이름이 대표로 적혀 있지만 나머지 11명의 이름도 그 형제들이라는 표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호적에 들게 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계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이후로 이 족보는 왕들의 족보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왕의 이름이 열거되지만, 굳이 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왕의 족보에 포함된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11절에 여고냐와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고냐는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는 왕의 족보가 끝나고 나라를 잃어버린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왕의 족보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포로로 끌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르지 않는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형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그 새 창조의 기록 가운데 얼마든지 이름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족보의 대표로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맛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보람되이 여겨야 성실히 정직하게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새 창조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가운데 부르고 계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 내 마음이 흡족한 것, 남에게 보여지고 자랑하는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나를 하나님의 호적에 두시기 위하여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 나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잊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지만 사람들의 순종과 사람들의 믿음과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이어져 온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새 창조의 기록인 동시에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족보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다면 이 족보를 이어져 가게 하는 그 이 이름들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로, 소중한 인생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갈 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외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명령이기에 바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삭은 살았고, 이삭은 재산을 물려받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약속의 씨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란 아들도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힘센 민족이 되었고 세계사에 영향력을 미친 중요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다가 역사의 뒤안편으로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참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는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지 못할 것을 믿었다고, 그 믿음을 의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선행으로 이삭을 바치는 일로 증명했다고, 살아있는 믿음이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했었더라면, 요셉은 여전히 애굽의 총리였고 요셉은 애굽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서 약속의 민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을 그 계획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을 행한 형들을 한 일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순종하여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요셉만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과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성실히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때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택한 자를 불러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땅을 덮으시고 구원하실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부탁,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 거기에서 새 창조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거부했었더라면, 혼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요셉이 자기의 생각대로 선한 대로 내어 보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물론 이어졌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어졌겠지요. 다른 식으로 펼쳐졌겠지요. 그런데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우리의 삶도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이 내 심령에, 우리 가족에, 이 교회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희생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그러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